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에드먼드 교회에서 제공하는 회중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시편을 그 가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편 148편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아멘이 몇 차례 나옵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았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았고 아비옷은 엘리아킴을 낳았고 엘리아킴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았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았고 맛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이 일은 모두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둘리 꼭꼭꼭꼭 창이는 내 마음을 즐겁고.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자손들을 많이 퍼뜨려서 땅 위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넓은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이곳에 큰 도시를 건설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탑도 세우는 거야. 하늘에 닿게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짓을 보시고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네 능력도 모르며 잘난 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되자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고 짓담한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머리말을 유심히 읽는 편인가요? 혹시 머리말을 가볍게 읽어 넘기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음번에 책을 읽으실 때는 머리말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만들 때마다 저는 머리말의 소중함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제 경우 책 내용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머리말을 씁니다. 머리말에는 독자를 향한 글쓴이의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말을 나중에 쓰는 저와 달리 하나님은 책을 쓰기 시작할 때 머리말부터 곧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뒤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전혀 모르죠. 뭐 그렇게 제한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실 말씀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1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머리말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물론 잠언은 솔로몬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요.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죠. 그러면 잠언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이라는 책을 전해주신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윤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윤리요. 이건 역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이 지닌 기본적인 윤리는 삶의 도덕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에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며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훈련을 시켜야 하고 지혜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는 것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지혜와 안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매우 실질적이고 실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지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보다 훨씬 더 넓고 실천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도덕적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물건을 만들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막을 처음 세울 때 거룩한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네, 이처럼 거룩한 물건을 만들 때뿐 아니라 당연히 도덕적 측면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도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역할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약속된 땅이죠.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죠.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지킬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은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은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겠죠. 오늘날에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많은 물에 잠기는 방법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고 일깨워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거듭 강조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러줄 때까지 이집트에 있어라. 요셉은 서둘러 일어나서 그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몸을 피하였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둘레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그들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로아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대지방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지방으로 갔다.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한 사도가 그의 복음서 첫 부분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세상, 택한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은 고사하고 그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려는 간교함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에서부터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상처럼 싫어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도 사악한 인간의 간사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간사한 사람에 의해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심을 봅니다. 특히 왕좌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신의 정적의 출현으로 잘못 판단해서 자손 대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헤롯 가문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현몽하여 가로되 13절 19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22절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 생각하는 것은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분명한 목표와 의도가 있으십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가 그 다른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의도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슬퍼도 소망을 갖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면서도 미래를 살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내다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을 되는 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 땅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나지의 사람으로 이 어둠의 밤의 역사를 빛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 중심입니다. 범죄 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예수님의 희생을 예언한 말씀이고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역사의 때에 맞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역사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전의 불분명한 계시들은 예수도의 희생을 예언해 왔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기를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부음도 말세라고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성령의 오심은 마지막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은 진정한 종말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목표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역사는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13절 15절은 빛과 어둠의 역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둠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있었고 유다는 그의 서신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형벌하실 것임을 증거하고 이 역사는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더 비교될 수 없는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어둠의 세력은 빛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하고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약하여 죽은 것 같은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사실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는 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마귀 사탄은 마음대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묶임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종말에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16절 18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태복음 2장 8절인데요. 한 것은 사실 찾아 죽이려 했던 의도가 분명하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박사들은 사악한 헤롯의 부탁을 거절한 것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눈이 먼 악한 왕들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도 상관치 않은 어둠의 대표적인 인물임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만약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서 예수 기도를 경배했다면 이 같은 엄청난 희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안타까운 사건조차도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증거하고 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이 땅의 탄생에도 많은 죄 없는 어린 생명의 피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사악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빛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의 백성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19절에서 23절에 보는 대로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14절 하반절에 그랬고요. 이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17절 18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23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결같이 행복한 예언의 성취들은 아니었지만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예언의 성취도 중요하겠지만 안타까운 일들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의 신앙적 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듣게 되든지 반드시 순종했습니다.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이든지 13절에서 15절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든지 19절에 22절이죠. 그 지시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도 꼭 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따랐다면 오늘 나도 순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고 그것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도 예배도 봉사도 다 우리의 활동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느질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떠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도르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뛰어난 재주로 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욥바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에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촌이 대개 그렇듯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궂은 날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9절 바로 뒤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바느질로 당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준 여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들을 위해 만든 옷을 그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늘과 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